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고 미얀마에도 이전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체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금지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북한의 이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과거에는 보고되지 않은 40건의 화물이 시리아에 건너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가 북한에게서 다수의 로켓 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체계와 일련의 재래식 무기들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들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쪽 분량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다음 달 중순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P통신 등은 이달 초 유엔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9개월 동안 원유와 가스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 미얀마와 불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하며 금지 품목 수출 등을 통해 2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야당을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캄보디아 국세청과 지방정부, 군을 지원하는 83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유예하거나 축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캄보디아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지만 미국 국민의 세금이 반민주적 행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최근 치러진 상원선거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은 지난달 25일 사실상 여당의 독주 속에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인 58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5시간 휴전이 어제부터 시행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이 공습을 계속 감행하며 반군 장악 지역인 동구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하우스 알 다와히리 지역으로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시리아군 공습으로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2명은 휴전 시간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러시아가 요구한 5시간 휴전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습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군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들과 환자들이 동구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은 주민들이 시리아 정부를 두려워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19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3중전회가 오늘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 등을 확정짓고 폐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3중전회 공보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건을 의결해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철폐 등 헌법 수정에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앞서 중앙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만큼 다음 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대 서방국가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부정하게 획득한 브라질 여권을 사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복수의 유럽 고위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자신들이 입수한 두 사람의 여권 사본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해당 여권은 1996년 2월 26일 체코 프라하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에는 실제와 다른 정보가 기재됐습니다. 통신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여권에 부착된 사진이 김정은과 김정일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브라질 여권이 두 곳 이상의 서방 국가들의 비자 신청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비자 발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고 브라질 외교부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친 나머지 학교를 마치고 온 자녀에게 학원이나 개인 교습 등을 쉴 새 없이 시키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사교육 열풍은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중국 헤이룽 장성은 중국 지방정부 최초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헤이룽장성 교육청은 3월에 시작되는 학기부터 학생들의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고등학교는 오전 7시 30분보다 앞당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겐 필기 숙제를 내주지 말고 상급 학년의 숙제량은 하루 1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했고요. 방과 후 학교나 과외 학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이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즐거운 하교 후 생활이 목적이라는 헤이룽 장성의 대책,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7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2에서 4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로비 윌리엄스의 Better Man 들어보시죠.
There's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And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Go easy on my conscience Cause it's not my fault I know I've been told To take the blame All my angels will catch my tears Walk me out of here I'm in pain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Why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Fro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I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기관 주요 조직 개편과 인사안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이슬람 극렬단체 탈레반의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옛 소련 독재자 스탈린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19기 3중전회가 오늘까지 사흘 동안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이 회의 내용을 결산한 공보를 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이번에 의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공보에는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지만 이 헌법 개정안과 국가기구 조직 개편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사조치 등이 이번에 의결된 핵심 안건들입니다. 이 의결된 안건들은 3월 5일 개막하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이 의결해 전인대에 넘긴 헌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 헌법에서 총 21개 조항을 고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중국 헌법 제79조 3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두 차례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임은 두 차례를 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헌법 서문에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라는 문구를 첨가하고요. 또 감찰위원회를 중국의 국가기관으로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국가주석이 세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19기 3중전의 개막에 맞춰서 이 중국 공산당이 개헌안을 제안했을 때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기를 터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대로 의결해서 이번에 전인대에 넘긴 건데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이전에 전인대가 부결시킨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헌안을 비롯한 이번 3중전의 결의사항은 다음 주에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 자, 바로 이런 개헌안과 함께 국가기관 주요 인사도 전인대로 넘겼다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온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왕전 서기는 앞으로 외교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확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중국의 대외 현안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왕전석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긴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주석 외에 주요 인사안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진핑 경제정책, 이른바 시코노믹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류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이 국무원 부총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시 주석이 왕치산에게 외교를, 류허에게 경제를 맡겨서 집권 2기의 구체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앞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 모두 시진핑 주석이 크게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류허 주임은 어제부터 이 4박 5일 일정으로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특명을 받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또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이 같은 내용을 백악관에 설명하는 임무도 함께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자, 이 개헌안과 국가기관 인사안, 앞으로 이 전인대 추인을 받는 과정이 남았죠.
네, 이 매년 봄에 중국에서 이 의회격인 전인대와 국정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이렇게 두 행사가 동시에 베이징에서 열리기 때문에 보통 양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베이징 시창안과 북쪽의 종합취재센터가 문을 연 소식을 알리면서 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양회 종합취재센터에서는 내외신 기자 3천여 명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양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정협이 먼저 오는 토요일 개막합니다. 이어서 이틀 뒤인 5일 전인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전인대는 앞서 말씀드린 개헌안과 인사안을 추인하는 외에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장관급인 각부 부장 등 행정부 주요 인선을 결정하고요. 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검찰국장, 그리고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선출합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자고 탈레반 측에 제안했다고요?
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17년 동안 전쟁을 계속해온 이슬람 극렬 조직 탈레반의 정전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오늘 수도 카불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치 조직으로 인정할 의향이 있고 또 이들이 정전협정에 동의할 경우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예, 이 탈레반과 정전협정을 진행하기 위한 이 선제 조치도 공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꽤 적극적인데요. 이 아프간 당국의 억류 중인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하고 또 비자와 여권 발급 제한 등 제재를 풀겠다고 이 가니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가 앞으로 진전되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헌법도 고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상당히 적극적인 대화 제안인데요.
네.
배경이 있겠죠?
네, 최근 탈레반이 협상 의사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가니 대통령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이 평화를 위한 제안으로 이 탈레반을 상대로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탈레반을 테러 조직이 아닌 정치적인 실체로 인정하고 이 평화 회복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아프간 당국과 17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탈레반, 어떤 조직입니까?
이 탈레반은 원래 이슬람 학자라는 말인데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조직입니다. 지난 1996년 정권을 잡았지만 2001년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의해서 축출됐고요.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예, 이 탈레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프간 대통령의 정전협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탈레반 측이 협상 의사를 보인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 탈레반이 테러 행위를 중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옛 소련의 독재자 이시오프 스탈린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스탈린은 1930년대부터 1953년 사망할 때까지 이른바 공포정치로 옛 소련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재자인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이 스탈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스탈린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스탈린은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예, 스탈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매년 커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책, 또 경제난과 부정부패 등에 지친 러시아인들의 염증이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탈린을 복잡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책임을 물어서 이 스탈린을 악마화할 수도 있고, 반면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공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스탈린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는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반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스탈린을 다룬 영화도 러시아에서 상영이 금지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만도 이아누치 감독의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러시아 문화부가 지난주에 상영 허가를 취소하면서 스탈린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됐습니다.
상영을 금지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러시아 문화부가 상영을 허가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유명 영화감독 니키타 미할코프를 비롯한 유력 문화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문화부 장관에게 영화 개봉을 금지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면서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이들은 이 영화가 스탈린에 대한 찬반 극단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이 당시 전쟁을 지휘한 소련군 사령관들과 군인들을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스탈린에 대한 평가.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좀 상당한 거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옛 소련 해체 뒤에 철거됐던 스탈린의 흉상이 다시 세워지거나 이 스탈린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는 건물들이 다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VOA 기자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에서 만난 한 젊은 스탈린 지지자는 과거 스탈린의 압제를 경험했던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간에는 분명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이런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프스탑 판매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 주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시험주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규제를 풀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 27일 주 법무장관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이른바 범프스탁의 판매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ordered us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begin to deal with the bump stock.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연방 법무부가 범프스탑 판매 금지 방안을 검토해 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세션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각서를 통해 법무부와 연방 주류 마약 화기 단속국 ATF에 해당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 범프스탑이란 게 어떤 부품인가요?
네,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게 하는 부품입니다.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참사 때 범인이 이 범프스탁을 부착한 소총을 쏴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모두 58명이 숨졌고요. 800명 이상이 다치는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원래 이런 이 자동연사 기능을 가진 소총을 팔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소총이라도 이 기능을 없앤 채 팔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프 스탁을 쓰면 간단하게 반자동 소총을 자동 연사가 가능한 소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범프 스탁이 판매 금지 품목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총기 규제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동 소총 사용은 불법이지만 이 자동 소총 개조용 부품의 구매나 판매는 이 제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예.
이 범프 스탁은 인터넷에서 싼 값에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이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그럼 이 범프 스탁이 쓰였나요?
아닙니다.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AR-15 소총을 썼는데 이 범프 스탁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범프 스탁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ATF가 발표한 방안은 법이 아니고 규정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 규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세션스 장관은 27일 규정으로도 범프 스탁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면 확실하게 실행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이 범프 스탁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었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는지 주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방의회가 뭐라 하든 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 같은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 플로리다주에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진전이 좀 있는지 모르겠군요.
네, 27일 이 플로리다주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총기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이 총기 구매 시 의무적으로 3일 대기 기간을 둔 항목, 그리고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 기금을 두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 용의자가 나이가 18세였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21살로 올리는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3일간, 이 사흘간의 대기 기간을 두는 건 또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요?
네, 총을 살 때 이 신원 조회를 하는데 여기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학교 안전 방안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데요. 무장을 원하는 교직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6,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 교사를 무장시키는 방안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총기 사용 경험이 있거나 전문 훈련을 받은 교직원들을 무장시켜서 총기 난사 사건에 대비하자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미 총기협회 NRA도 이 방안을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이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제런 플로리다주가 마련한 총기 규제 강화 방안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소관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요. 주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릭 스콧 주지사가 서명해야 발효됩니다. 현재 이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라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플로리다주 민주당도 이번 입법 과정에서 이 자동소총 판매 금지 항목이 들어간 수정안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 수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27일 하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의장이 된 뒤 처음으로 청문회에 나온 겁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상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 연방준비제도를 줄여서 보통 연준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정하는 등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연준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예. 자, 이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10여 년 전 금융위기로 역풍을 맞았던 미국 경제가 이제는 순풍을 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더 굳어졌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준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준금리 조정 권한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전임자인 제닛 옐런 전 의장 때처럼 전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continu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voiding an overheated economy and bringing PCE price inflation.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습니다.
예, 최근 미국 경제가 계속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려고 꽤 오래 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잡아놓았었는데요. 이제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올해 몇 차례나 금리를 올리게 될까요?
예, 전문가들 예상을 보면요,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한 차례씩 모두 세 번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 금융기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소형은행 규제는 대폭 풀고 대형은행 규제는 소폭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영어로 driverless car라고도 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관리국 DMV는 공공도로에서 시험주행하는 자율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는 캘리포니아주 DMV가 입안하고 주 행정법청이 승인했는데 온 4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자, 이제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차라도 시험 운행 때는 사람이 꼭 타야 했던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석에 꼭 사람이 타도록 했었는데요. 이 규정을 없앤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 무인 비행기를 사람이 무선으로 원격 조종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 원격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 원격 조종자가 경찰이나 차에 탄 다른 사람과 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 업계로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요한 규제 하나가 풀린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대부분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험주행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은 중요한 규제 하나가 풀린 겁니다.
예.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약 50개 회사에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조처가 너무 이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완전하게 필요 없을 만큼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도 이 자율주행차 기술 현재 가장 기대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사람이 모는 자동차를 대체하고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츠나 BMW, 포드, 닛산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일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미국 내 많은 기업들도 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좀 어떤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선두주자로는 역시 구글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은 인터넷 검색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글이 이 자율주행차 시장의 가치를 간파하고 일찌감치 이 무인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구글 소속의 이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가 웨이모인데요. 웨이모가 미국 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기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기술력도 뛰어난데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만 킬로미터를 시험주행하면서 사람이 차량 운행에 개입했던 건수는 63차례에 그쳤다고 하는군요.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당신. 당신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켈리 클락슨의 I Don't Think About You 들어보시죠.
When you're lost in the moment you can't see where you're going. I didn't know who I could trust, so I put all my faith in us. pieces. Oh, you tore me to pieces. Turned my strength into weakness. I didn't want it all to fall apart, so I decided just to play the part. But honestly, I'd do it all again. Putting up with all the bullshit, it made me strong enough to do this. It used to bother me. Thought I could never leave. After all that I've been through, nothing left to prov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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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about it. You weighing down on me. I lost my sanity. I feel freedom where I stand now, and I feel proud of who I am now. Yeah, I learned a lot along the way. I love the woman that I became. I was patient, but not anymore. It's back in my hands, and you swore I'd never do it. But it's your time to face the music. He used to bother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만약에 어떤 넓은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냥 달려가서 깃발만 꽂으면 그 땅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흥분되고 신나는 일일까요?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대부분 그런 말들 하실 텐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많은 주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발전한 곳들이죠.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서부 오리건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오리건주는 미국의 서쪽 태평양과 맞붙어 있는 주입니다. 바로 위에 워싱턴주가 있고요. 밑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부 주들처럼 오리건주 역시 주 전체 면적이 제법 큰 편입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조금 더 큰데요. 오리건주 관광청 아시아 담당 홍보관인 그렉 에크하트 씨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Oregon is approximately 255.
오리건주는 주 면적은 약 25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4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주는 꽤 큰 편이지만 인구는 다른 곳에 비해 작은 편이죠. 50개 주 가운데서 면적은 9번째로 넓고요. 인구 순위는 50개 주 가운데서 39번째입니다.
오리건주가 이렇게 큰 면적을 갖게 된 건 옛날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있었던 홈스테드 법의 영향이 큽니다. 이 홈스테드 법이란 1800년대 중반에 미국 정부가 이 서부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달려가서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이른바 이 랜드러쉬도 바로 이 홈스테드 법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미개척의 땅이었고요. 개척자들은 거친 황무지, 들소떼, 원주민들과의 전투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이들 개척자들의 용기와 개척정신, 굵은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에크하트 홍보관의 도움말입니다.
As part of a homesteading act to get people to move west.
홈스테드 법 덕분에 동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있는 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부로 오는 여러 경로 중에서 특히 오리건 가도가 유명했습니다. 오리건 가도는 3,200km가 넘는 길인데 루이스와 클라크라는 탐험가들의 공이 컸습니다. 이 개척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리건으로 올 수 있었죠. 특히 여성들도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 열풍이 더 불었습니다. 오리건주에 오시면 오리건 가드의 일부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리건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오리건 터줏대감 호소은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미국이 서부로 개척하여 나가는데 처음 그 파일럿들이었죠. 그 루이스 앤 클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끈 그 오리건 트레일 원정대가 미시시피강을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도착해서 오레곤에 저 오레곤 시리라는 곳이 있어요. 오레곤 시리 거기가 이제 그 원정대가 마지막 여정을 끝냈던 곳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뚫어놓은 길을 타고 많은 인구가 이제 이쪽 서부 에서 유입된 거니까 오레곤의 그 역사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비중을 갖겠죠. 아무래도.
네, 오리건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건 1859년. 50개 주 가운데서는 33번째였습니다. 서부 태평양 연안의 오리건주는 바다는 물론이고요. 거대한 호수에 순백의 산들, 심지어 사막까지 있는 아주 다채로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건주를 한 바퀴 돌면 세계 일주를 한 것 같다 이런 말도 다 있다고 하는데요. 오리건은 북쪽에서 캘리포니아로 내려가는 캐스케이드 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자연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오리건 주민 호소은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네, 산바다 그리고 호수 전체 오리건주를 보면 이쪽에 그 캐스케이드 산맥 이쪽으로는 굉장히 푸르고 우거지고 호수 많고 강 많고 그다음에 그 폭포들도 많고 막 이런 분위기라면 캐스케이드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 사막 광야 지대가 나와요. 이게 모래 사막은 아니고 소위 말한 우리가 인디언 컨트리라고 저쪽 그 애리조나 뭐 유타 이런 쪽에서 보는 그런 데가 오레곤에 상당히 많은 오레곤의 그 면적은 또 그런 지역이에요. 막상 그러니까 오레곤은 사막도 있고 뭐 아주 풍부한 산림지도도 있고 강, 호수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네, 여기만 조금만 있으면은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긴 해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리건주의 주요 도시는 주도인 셀럼, 그리고 오리건의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 그리고 오리건 대학이 있는 유진 등이 있는데요. 이들 도시 역시 모두 캐스케이드 산맥 서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레곤이라고 말하면 여기 그 메트로폴리탄 포틀랜드 이 지역에 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여기를 벗어나면 진짜 오레곤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느슨한 편인데, 이 포틀랜드 이근 지역으로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밑에 그 유진이라는 그 약간 대학 도시 정도가 좀 큰 도시고, 거기 좀 가까이 또 코발리스라는 도시, 두 도시가 이제 오레곤의 주립대학 두 개가 거기 있으면서 좀 약간의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일럼이라고 하는 오레곤의 주도죠. 특별한 거긴 산업 같은 건 없지만 어쨌든 그 행정 수도로서의 약간 그 도시가 또 하나 있고, 그런 거 한 지금 말씀드리는 한 세 개, 포틀랜드 빼놓고 한 세 개의 도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뉴저지나 이런 워싱턴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냥 마을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리건의 날씨는 여름 평균 섭씨 20도 정도, 겨울 평균 섭씨 3도 내외, 이 한국보다는 덜 덥고 덜 추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오리건 주민 호소훈 씨는 소개하네요.
날씨는 캘리포니아 북부부터 캐나다 밴쿠버까지 이그쪽 지역이 좀 기후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온대 해양성 기후죠. 그래서 그렇게 날씨가 험한 날씨는 없는데요. 여름이 그렇게 무덥지 않고 겨울도 그렇게 매섭게 춥지 않은데, 다만 이제 우기가 있어서 9월 말부터 한 3월 초 정도까지는 뭐 늘 비를 거의 하루간도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오리건의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는 장미의 도시라는 아주 아름다운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후가 큰 몫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건 기후가 이제 장미가 자라기에 좋고, 장미가 햇빛이 풍부해야 되고 또 물도 많이 먹는 식물이잖아요. 워낙 이제 땅이 겨우 내내 비가 계속 오고 땅이 비옥한 데다가 이제 여름 때는 더 건기라 일조량이 많으니까 장미가 잘 자라는 기후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5월부터 한 9월까지는 오레곤이 참 최적의,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기후인 것 같아요.
동서향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는 꽃으로 첫 손에 꼽히는 건 아마 장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향기로운 내음, 화려한 자태, 사랑을 상징하는 이 꽃말까지 장미는 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꽃이죠. 그런데 이 포틀랜드의 6월은 그야말로 장미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장미 전시회도 열리는데요. 한적한 전원해주 오리건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가장 북적북적해지는 때도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리건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데이트 신청할 때, 누군가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커피 한잔 해요, 아니면 카페 갈래? 라고들 하시죠.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한국어와 쓰임이나 뜻 모두 같은 표현인데요. 동사로 drink를 쓰지 않고 grab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Wow, I haven't seen you in forever. Let's grab coffee sometime and catch up.
우와,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네. 언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자.
I'm so tired. Can we quickly grab some coffee?
너무 피곤하다. 잠깐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돼?
Hey, wanna grab coffee sometime?
언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오늘은 Let's Grab Coffe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1년 2월 28일 오늘,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다국적군에 항복함으로써 40여일간 지속됐던 걸프 전쟁이 마침내 종결됩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the war is over.
이라크는 6개월 전인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2개국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인 지 40여일 만에 이라크는 다국적군에 항복하게 되고 이로써 걸프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걸프 전쟁으로 이라크는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오늘,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가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됐습니다.
Swedish police have launched their biggest manhunt for the gunman who assassinate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late last night. Mr. Olof Palme was shot in the back while walking home unguarded with his wife.
팔메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올로프 팔메는 196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당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반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총리에 선출된 팔메 총리는 그 노동자 계급과 제3세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원 없이 다니던 팔메 총리는 이날도 경호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가 한 남자가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팔메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